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양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린이 주일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교육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의 관계가 좋아야지 자녀들이 안정되고 평안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자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자녀들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말아라 라고 해요. 두 번째로는 혹시 싸웠더라도 끝나고 나면 아이한테 설명을 해라. 이런저런 일로 싸웠고 미안하고 그리고 이거 잘 해결될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식을 부부싸움의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도 들어봐라. 네가 생각해도 엄마가 잘못한 것 같지? 아니면 아빠가 잘못한 것 같지? 이런 식으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식 교육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만큼 기쁨도 있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완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키우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며 또 그 모습을 배우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생색내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알죠? 생색이라는 말 참 영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중요하게 보는 게 눈치입니다. 한국 사람들 눈치 문화인 거 알고 계세요? 한국 사람들은 말로 안 하고 자꾸 눈치를 줘요. 근데 이거 미국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는 이 눈치라는 이상한 컬처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눈치가 더 중요해요. 2019년 11월 2일 날 그 뉴욕타임즈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에서 행복하고 성공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한다? 눈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한국에서는 이 눈치가 있어야 성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눈치는요,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눈치에 대해서 배워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눈치는 그냥 알아서 고생하면서 실수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끔 이제 듣는 말이 넌 왜 이렇게 눈치가 없니? 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한국 사람들이 눈치를 보느라고 내 인생을 살지 못한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좀 실용적이죠. 그래서 차를 살 때 미국 사람들은 이거 얼마짜린가 그리고 내가 이걸 뭐 했을 건가 이 마음으로 산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차를 살 때와 다른 기준으로 고른답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내 체면에 이거를 타면 괜찮을까? 이걸 타고 교회를 가면 교인들이 뭐라 할까? 그리고 이걸 타고 골프장에 갈 텐데 골프장 갈 때 폼이 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차를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평생 내가 타고 싶은 차는 타지 못한대요. 체면과 눈치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눈치와 인정에 중독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주로 마음대로 살죠. 그래서 옷도 자기 입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입고 돌아다녀요. 그래도 사람들이 째려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그렇게 입고 한국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저만 보고 있어요. 남들이 인정하든 말든 내 마음대로 옷 입고 사는 게 미국 사람들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 교회를 오면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저 어디 달라진 데 없어요? 이거 무서워라. 교인들이 뭔가 바뀐 게 있으면 그걸 인정해 드려야 되거든요. 아이고, 집사님 머리 잘 자르셨네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유, 새 옷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교인들의 변화를 찾아서 인정해 드려야 돼요. 우리들은 남들의 인정에 중독이 되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마지막 6일 날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을까? 아무것도 없는 지구, 불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지구, 그 지구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 사람이 살 수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여섯째 날, 마지막 날 사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 모습이 창세기 1장 31절에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천국 같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서 아무 염려와 근심 없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이랬던 적이 없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생색내지도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를 위해서 만들었잖아, 이러면서 생색을 내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생색을 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수고를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는 곳에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이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은 인정의 동물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남자들은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 집에서 남자들은 좀 인정해 주시고 또 아내들을 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요, 내가 수고하는 것을 목사님과 우리 교인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요. 그리고 알아주지 않으면 때로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남들의 인정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고생과 수고를 정말 인정받아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치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인정에 그렇게 민감하지 마십시오. 진짜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 한마디 칭찬하시면 우리 인생은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양육 방식,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신다예요. 하나님은 그냥 모른 척 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시죠. 혹시 하나님께서 아는 척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는 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못 본 척 하시고 모른 척 하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이런저런 푸념을 늘어놓는데 그 푸념이 주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는 알고 딴 얘기 좀 해봐라 하지 않으시고 처음 듣는 것처럼 모른 척하며 제 말을 들어주십니다. 전에 했던 얘기니까 딴 얘기하라고 끊으시지도 않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참 좋습니다. 아내가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다시 또 한 번 합니다. 아마 저한테 했던 얘기라는 걸 기억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 98번 들으면 100번인데 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했던 얘기라도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재밌게 들어주시면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모른 척을, 못 본 척을 좀 배워야 합니다. 제가 전에 했던 기도 제목 다시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모른 척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못하는 게 모른 척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잘하는 게 아는 척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교인들 앞에서 제가 아는 척을 하니 제가 아는 척을 하면 할수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다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른 척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른 척을 본받으십시오.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큰 사고를 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늘에서 모두 다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9절의 말씀 창세기 3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헤매고 돌아다니시며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못 찾아서 헤매시는 걸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그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셨고 또한 아담이 숨어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아는 척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못 본 척 하십니다. 죄 지은 인간을 배려하시러 모른 척, 못 본 척하고 아담을 찾아 헤매고 다니십니다. 창세기 3장 1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분처럼 아담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담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순종하지 않고 그 열매 제가 따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기회를 걷어 차버렸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범죄자 다루듯이 경찰이 범죄자 취조하듯이 취조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분처럼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른 척 하심 덕분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리시고 계시다가 야, 너 잘 만났다. 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고도 네가 목사냐? 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아는 모든 것을 아시지만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저를 대해 주시고 저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그런지 아이들의 성적표가 예전에는 이제 우편으로 날라왔잖아요. 아니면 아이들이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이제 도장 찍어가고 저 어렸을 땐 그랬는데 요즘은 애들 성적이 그 핸드폰 앱으로 다 나옵니다. 뭐 숙제를 냈는데 숙제가 몇 점 이게 다 나와요.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일이었는데 애들은 뭐 학교에서 바쁘니까 자기 성적 확인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학교 갔다 온 아이에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야, 너 오늘 시험 수학 C 받았더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잘못한 겁니다. 힘들게 학교 갔다 온 아이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저는 아이들에게 아는 척하는 죄를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른 척 해주는 부모가 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모른 척 해주시는데 왜 우리는 아는 척 할까요? 내가 자식에 대해서 아는 척 하면 할수록 아이들의 마음은 다쳐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를 모른 척 해주심으로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자식에 대해서 잘 아는 부모님들이 되십시오. 그러나 자식에게 아는 척 하는 부모님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처럼 자녀들과 대화하십시오. 대화를 통해서 자녀들을 더욱더 알아가는 믿음의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협상하라. 아니, 하나님과 협상해도 되나요?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은 대부분 하나님과 협상이었고 씨름이었습니다. 흔한 한국 가정의 대화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학교에서 기말고사 쳤지? 성적표 가져와라. 아들이 네, 여기 있어요 하고 가져옵니다. 아버지가 성적표를 보더니 화를 냅니다.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왔냐? 너 벌 받아야지. 일주일 동안 핸드폰 압수다. 그러자 아들이 얘기합니다. 그건 좀 너무하시잖아요. 이틀로 좀 줄여주세요.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이놈이 뭘 잘한 게 있다고 소리를 쳐? 너 지금 상 받냐? 그러자 아들은 A씨 하면서 자기 방으로 문을 걷어차고 들어갑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정에서 있었던 일인가요? 아니면 어렸을 적에 부모님에게 겪어봤던 일인가요?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보통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영어 공부하려고 이 어덜트 스쿨을 한 10년을 다녔는데 10년을 다녔더니만 더 이상 배울 게 없더라고요. 잘해서 없는 게 아니라 코스가 없어요. 그렇게 오래 다닌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영어 클래스 하나를 소개해 줬습니다. 클래스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영어들을 다 잘해. 다 네이티브야. 영어들을 다 잘해. 그런데 남자들만이 꼭 그 얼굴이 좀 험하시더라고요. 인상들도 안 좋고. 알고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저를 빼고 다 가정폭력으로 체포된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코트 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을 받은 판사가 거기 가서 그 애들 페어런팅 클래스가 있는데 그거 들으라고 한 거예요. 제가 잘못해서 거기까지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제 옆에 있는 좀 험악하게 생긴 백인 아저씨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나는 애를 때려가지고 여기를 왔는데 너는 무슨 죄를 지어서 여기 앉아있냐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영어를 못하는 죄로 여기 앉아있어 라고 했어요. 그 수업에서 가장 인상 깊게 배웠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미국에서는 자식과 벌을 협상을 하더라고요. 아까 그 이야기에서 아들이 일주일 너무 심하니까 이틀로 줄여주세요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거기 비디오가 있는데 그 비디오에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틀은 짧으니까 3일로 할래? 그러니까 예, 아버지 3일로 할게요. 그러면서 그냥 둘이 행복하게 헤어지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뭐 저런 양육 방식이 있냐. 잘한 것도 없는데 무슨 상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일주일 벌을 주는 거하고 3일 주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이가 잘못한 거 깨닫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꼭 일주일 동안 핸드폰을 압수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양육 방식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첫 번째 형제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물을 안 받아주셨고 아벨의 제물만 받아주셨습니다. 가인은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는 것에 분노하셨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끌고 가서 몰래 동생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두려운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벨과 같은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기쁜 주님의 예배자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4장 9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거라는 사실도 이미 아셔서 가인을 불러서 조용히 경고하셨죠. 네 마음속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동생인 아벨을 때려서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잔인한 광경을 직접 보고 계셨고 죽은 아벨의 영혼이 벌써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못 본 척, 모른 척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가인은 그 기회를 잡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동생을 제가 죽였어요. 라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데 가인은 그 회개의 기회를 걷어차버립니다. 제가 제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저는 농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벌을 내려 주십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입니다. 농부가 밭을 갈아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는 얘기니 이제 앞으로 가인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요? 그러나 가인은 한 곳에 정착하지도 못하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아니 농부가 돌아다니면서 농사짓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정착하지 못하고 땅을 떠돌아다니는 떠돌이가 된다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엄한 벌을 가인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아멘. 그러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거 너무 심합니다. 이거 좀 줄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한국 아버지라면 이 장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네가 지금 잘한 게 뭐 있다고 너 지금 상 받는 줄 아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나요? 네 말이 맞네. 너무 심하네. 줄여줄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안전을 보장해 주십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지만 그 누구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너의 안전을 보호할 것이다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안전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과 벌에 대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닮은 부모님들이 되십시오. 부모의 권위는 무엇에서 오는 것일까요? 부모의 권위는 대화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같이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협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키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키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만드시고 전혀 생색내지 않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들도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른 척 하심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척하기보다 모른 척함으로 가족들과 이웃들을 배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끈질기게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